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정확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답을 길게 표현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하나의 단어를 다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이쪽에는 예수파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믿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정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실 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빛에 거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빛에 거하는 자는 누구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빛에 거하는 자 또는 어둠에 거하는 자로 갈라집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자가 빛에 거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어둠에 거하는 자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빛과 어둠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초신자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저기요, 집사님, 권사님, 분명히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 이웃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서 받으셨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있을 그 날에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실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세워놓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을 보고 의로운 재판장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환하게 웃으면서 복 있는 자들아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거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명확한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쓰여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시죠.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으며 목마를 때 마셨고 나그네 되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웃사랑이에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말씀하시나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 저주받을 자들아 지옥의 영벌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심판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염소들은 양들이 했던 것을 전부 다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영벌로 들어가라고 의로운 재판장이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점점 더 혼란이 깊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인데요. 분명히 그 심판의 날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니, 분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만 같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자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믿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영원한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헷갈리게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흔히 보통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머리로 동의를 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 동의를 하면 그래,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머리만 주 예수께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머리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함께 지정의 우리의 전부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당연히 동의는 해야 되겠죠. 동의도 안 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동의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 삶에서 표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정말로 믿은 사람은 믿음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머리에서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표출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진 행함과 달라진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지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예화가 참 거지 같죠? 여러분은 거지예요? 누군가가 동냥을 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난 일주일 내내 아무도 동냥을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으셨어요. 정말 배가 고프겠죠?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지구촌교회 1층 라비에 가시면은 맛있는 김밥과 갈비를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설마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당장 달려 내려가죠. 내가 불구가 아니고 몸을 못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제가 한 말을 갈비와 김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었다면 뛰어 내려갑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도 안 기다릴걸요? 그냥 막 뛰어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안 믿은 사람이겠죠. 야, 저게 말이 되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김밥과 갈비를 준비했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거 보나마나 거짓말일 거야. 안 믿으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정말로 믿었으면 움직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탁 나무를 볼 때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데요. 그렇다면 배가 열려있는 걸 보고 우리가 배나무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슨 열매가 열려야 아,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밭에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오, 이거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항상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딱 마음밭에 심겨지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이웃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여 내가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안 열린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2장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의로운 재판장이 이웃 사랑만을 보는가?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 믿은 사람의 삶에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는 없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하거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의로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하기에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행위를 보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리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은 중요하고 사랑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가져야 되는데 사랑은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논리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불가분의 관계이고 정말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만 중요시 여기고 사랑은 등한시 여기는 것이 잘못됐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 외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은 필수 과목인데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럼 사랑은? 사랑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못하면 하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럼 천국은? 아니, 사랑 안 했다고 천국에 못 가나? 천국은 예수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인 거야. 천국은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 대화 내용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은 필수 과목, 그리고 사랑은 선택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죽어도 꼭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천국은, 야, 사랑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냐? 행위 구원이야 그거. 너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진리인 것은 확실하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구원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가장 자연스럽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 믿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교회는 반드시 이웃사랑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우리는 구제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라면 우리는 부르 이웃들을 돌아봐줘야 됩니다. 교회라면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양대 산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사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또는 선교라고 말해도 무관하겠죠. 왜 전도가 최고의 이웃사랑일까요? 이곳이야말로 이웃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다른 동남아시아 가서 열심히 빵을 나눠줬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물도 파줬습니다. 병원도 지었어요. 학교도 지었어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뿐인 굶주림은 면하겠죠. 우물을 통해서 깨끗한 물 마시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죠. 학교에 가서 교육받겠죠. 그리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뿐인 육체적인 필요는 채워줬으나 가장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은, 가르쳐 주지 않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한 게 되겠죠. 잠시 잠깐뿐인 거에 필요는 채워주되 가장 큰 필요는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셨다 한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까지 가서 병원도 지어지고 우물도 파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도만큼 부담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나름대로 나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찬도 해준 적이 있고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교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구제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요.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헌신했고 단기 선교 여행도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친절을 베푸는 것, 병원에 갔을 때 반찬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 참 많은 경우에 나랑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 나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적어도 나에게 상처는 안 주는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그것이 심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맞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부담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있었다면 부디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을 찾아가시거나 한번 전화 또는 그것도 못하겠으면 메시지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만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설교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살다 보면 나에게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자다가도 이가 갈리게 만드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 한두 명쯤은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보셨을 겁니다. 상처 준 사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을 죽였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 한번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것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버린 본디오 빌라도의 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망치질을 했던 로마 병정이 잘못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즉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을 죽였다면 용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이 셋이나 있지만 한 명도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그때의 무한한 은혜가 무상으로 쏟아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도 가서 용서해 주거라, 너도 가서 품어 주거라, 많이 힘들었지, 괴로웠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어주는 거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도 끌어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품고 열방으로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또 그와 동시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끌어안아주고 용서함으로써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